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 의회 의원 5명이 14일 타이완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은 이에 대응해 15일 타이완 해협에서 추가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에드마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차이 총통과 미 의원들의 이날 면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타이완 해협의 긴장 완화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키 상원 의원이 이끄는 미 의회 의원은 5명은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 이어서 또다시 미국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한 데 대해 반발하며 15일 타이완 주변에서의 추가 군사훈련을 발표했습니다. 인민해방군 동부정구 수위대변인은 동부정구는 타이완섬 주변 해 공역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전투 대비 순찰 실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터키, 한국, 일본 등 42개 나라들이 1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군사병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그 주변,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즉각 군병력과 미승인 인력을 철수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서 합법적인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들이 외부의 위협이나 가혹한 업무 환경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시설에 병사들과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며 안전과 안보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회원국들이 준수하기로 약속한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 내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이후 통신이 차단되고 방사능 탐지 센서가 훼손되는 등 방사능 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2만 3천 톤을 실은 선박 브레이브 커맨더호가 14일 에티오피아로 출항했습니다. 브레이브 커맨더호는 기아에 직면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유엔이 임차한 첫 선박으로 이날 우크라이나 오데사주의 유준의 항구를 출항해 지부티에서 곡물을 하역할 예정입니다. 하역된 곡물들은 세계 식량 계획의 주관 아래 에티오피아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유엔이 기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5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흑해의 주요 곡물 수출항들을 차단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터키와 유엔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곡물 조달에 합의하면서 곡물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군부 쿠데타 이전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에 대해서 15일 기존 형량 11년에 6년의 징역형을 추가했습니다. 미얀마 법정은 이날 지위를 약용해 공유지를 시장가보다 싸게 임대하고 자선 목적의 기부금으로 주택을 건설한 혐의 등 4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수치 전 고문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치 전 고문의 형량은 총 17년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의 선고 직후 군부 수장인 민 아홍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사면 형식으로 형기를 2년 줄였습니다. 수치 고문은 또 지난 1월 무전기 불법 수입과 소지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4월에는 부패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변호인단이 이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체 전선이 만들어낸 강한 비구름대가 북한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그리고 자강도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시와 평안남도 맹산군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북한 평안도에는 17일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그리고 황해도 지역에는 2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국에도 15일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한국기상청은 천둥과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새벽 BU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기지 운영을 둘러싼 중국의 삼불이란 요구에 대해 해리 에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중국이 주권국가에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북과 함경도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에 조속한 복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계획의 얼개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일명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국제사회가 이라크에 석유를 사주는 대가로 식량을 공급한 석유 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착안해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식량, 생필품 공급을 연계하는 구상입니다. 김 차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과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그 다음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이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핵개발 중단은 동결을 의미하는 거고 실질적인 비핵화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단계 정도가 되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담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윤 정부 대북정책의 얼개로 보여지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이와 함께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 제재 완화 방안이었다며 필요에 따라선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정치와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군사 분야에선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정치 분야에선 평화 구축 조치들이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당초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 체제 안전보장 방안이 빠졌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한 안보 우려와 요구사항을 포함해 경제적, 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단계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내세워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달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강경 발언을 하면서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윤석열 정부가 안전보장 부분을 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황 조치 측면에서 남북 간의 동등한 관계로 가져가겠다. 일방적인 관여나 양보는 없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강경한 얘기를 쏟아놓은 상황에서 북한한테 안전보장을 주는 것은 그건 마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고민에 반영돼서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안전보장의 내용이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 차원에서 1순위로 중단을 요구해온 미한연합훈련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된 형태로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다는 관측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 선제 사용 가능성 언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대남 보복 위협 등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속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대북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북한이 이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가야 된다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이 아닌 미국과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의 상황과 구조화에서 담대한 계획 자체가 지금 북한의 힘으로 몰아가겠다고 하는 최근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판단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조속한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연설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일제 강제징용 등 한일관계 당면 현안을 가치 연대 차원에서 뛰어넘자는 적극적인 제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일관계보다는 그 언중에 들어있는 뼈를 본다 그러면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편가치, 가치동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 간의 네트워킹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컨트롤해서 풀어나가자 이런 제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편 윤 대통령이 13분간 읽어내려간 경축사엔 자유라는 말이 모두 33번 언급됐습니다. 특히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에 대해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이라며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기지 운영을 둘러싼 중국의 삼불이란 요구에 대해 해리 에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중국이 주권국가에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웰베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사드를 미한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hina has no business dictating how a sovereign country decides to defend itself.
주권 국가가 자국을 방어할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친다는 중국 측 주장은 억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로만 먹는다면 사드로 어떻게 막겠냐고 반문했습니다.
A single THAAD battery would not defend Korea against an attack by China.
해리스 전 대사는 사드 1개 포대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는 없다며 사드는 오로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방어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한반도 남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꼭 필요한 방어 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it is there to defend both the citizens who live in southern South Korea, the Koreans who live here.
해리스 전 대사는 서울 주변과 북부에는 방어 체계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남쪽에서는 사드가 한국 국민과 미군 기지 등을 보호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3불1한 요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그것을 묵인하는 중국 때문인데 지금 중국이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And indeed the problem is not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s with North Korea.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사드도 필요 없어진다며 결국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잇따라 한국을 향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사드 정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일에는 과거 한국 정부가 3불1한,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본토까지 미치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벨 전 사령관은 사드가 오로지 방어용 무기이며 중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매번 트집을 잡는 이유는 결국 영내 미국의 세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한국 내부는 물론 세계에 동조하는 세력의 호소에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Addressing that sympathetic audience, it is hoping to weaken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그렇게 함으로써 훗날 언젠가는 미한 동맹을 와해시켜 미군이 철수하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럴수록 사드 배치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 미한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사드 도입을 핑계로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하려 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으로서 중국에 보복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has a wide range of diplomatic and economic opportunities to punish China.
미국은 중국을 벌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외교적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의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11일 전화 브리핑에서 사드가 한국의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에서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드 3불1한 주장 등으로 인한 사드 운영 문제와 함께 미한 동맹의 준비태세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오는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됩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미한 국방차관복급이 참가하는 안보협의체로 지난 2012년 출범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은 12일 이번 회의의 의제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양국의 회담이 끝난 후 보도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시타르트 무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 대표로 해 양국 국방 외교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한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통합국방협의체는 원래 매년 10월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간 미한안보협의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2일 VOE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첫 번째 사안 중 하나는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one of the first issues to be discussed is the ability to deter a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any further North Korean missile tests.
베넷 연구원은 우리는 북한 도발 억제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논의될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약속이 어떤 형태로든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동맹국으로까지 확장해 응징한다는 개념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중국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3부를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거론하며 윤석열 현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E에 이번 회의에서 미한이 동맹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에 대한 모든 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eah, they're going to discuss alliance issues. This is a routine meeting. So they're going to discuss the status of the alliance. They'll discuss everything that all the issues from THAAD.
맥스웰 연구원은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드에 반대하는 시위대로 인해 여전히 물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미사일 방어 훈련, 통합 미사일 방어, 최근 끝난 림팩 훈련의 결과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시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막고 저지하기 위한 연합군의 준비태세의 가장 중요한 우발 상황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난 5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미국 의원들의 한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영내 동맹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둔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 의원들의 방안에선 북핵 위협뿐 아니라 경제 협력 방안도 주요 관심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지난 10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미한 동맹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키 의원의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이뤄진 미회 인사의 네 번째 공식 방안입니다. 마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마키 의원의 이번 순방은 의회 대표단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라며 민주당의 존 게르맨디 하원 의원과 담베이어 하원 의원 등 4명의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회 대표단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영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심화하며 핵 비확산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영내 민주주의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의 이번 순방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의회 대표단의 아시아 순방이 종료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시작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1일부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타이완을 거쳐 한국을 찾았고 지난 5일 일본 방문을 끝으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표단에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한국계인 앤디 킴 하원 의원, 일본계인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 등 총 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끈 의회 대표단 아시아 순방의 중점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였습니다.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펠로시 의장은 지난 10일 귀국 회견에서 이번 순방의 핵심 목적이 보호, 즉 방위였다며 경제와 거버넌스 문제도 방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aping to defend is what our codels are always all about, defense. 펠로시 의장은 한국 순방과 관련해선 폴 라케메르 주한미군 사령관의 안내로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남북 상황에 대한 최신 정세를 보고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지난 5일 도쿄에 있는 주일미 대사관에서 아시아 순방을 마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국 방문에서 북한의 위협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을 방문해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이들을 환대한 한국 정부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의회 대표단의 방안은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둔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선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고 미국은 한국 등 역내 동맹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방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과 공화당 영킴 하원 의원 등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 소속 의원들의 한국 방문은 한국 새 정부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미한 동맹을 한층 진화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당시 한국 방문 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며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우선순위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 중 무역 장벽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두 나라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늘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고위 관리는 물론 기업 대표들과도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도 방한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지난 6월 타이완과 한국을 방문한 태미 더거스 상원 의원은 당시 성명에서 이번 방문은 미국과 두 나라와의 경제관계 강화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역내 전체에서 경제관계와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리노이주 경제에 매우 중요한 두 파트너인 타이완과 한국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의회 대표단의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공격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순방 중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산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 타이완을 둘러싼 현 상태를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며 타이완 방문 목적은 미국과 타이완이 현상 유지를 기반으로 구축된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Our purpose in going to Taiwan was to say that we have this strong relationship built on the status quo.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타이완을 고립시키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한의 3국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을 주관하고 있는 미 제3함대는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해상협력이 모든 나라들의 집단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통합대공 미사일 방어 표적을 추적하고 보고하기 위한 참가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킨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제3함대 사령부는 12일 미한일 3국의 퍼시픽 드래곤 연합훈련이 하와이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미국이 이번 훈련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엘 보일 3함대 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 3함대는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어떠한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연합체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 상호 운용성과 훈련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와 같은 측면에서 해상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나라의 집단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 3함대가 주관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은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표적을 추적하고 보고하기 위한 참가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일 대변인은 이어 알레이보크급 유도탄 구축함 USS 피츠제럴드가 지난 9일 태평양 미사일 시험 사격 시설에서 발사된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과 성공적으로 교신하기 위해 SM-3 블록2A를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가장한 발사체를 이지스함에서 SM-3 블록2A 미사일로 격추하는 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지스 무기 시스템에서 발사된 SM-3 블록2A는 역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전 세대의 SM-3와 이지스 무기 시스템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퍼시픽 드래곤은 2년에 한 번씩 림팩 훈련과 연계, 미국, 한국, 일본, 3국이 실시하는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관련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미 한일 외 캐나다와 호주도 참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서 의결이 마무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총 13건의 한반도 안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회 상반기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의회의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단 한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반기 의회에서 처리된 유일한 한반도 안건은 상원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결의입니다. 이 결의는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태미 더거스 상원 의원이 지난 6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이날 상정 직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지난달 27일 준건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지원한 한국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3건입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상원의 경우 지난 7월 소관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고 하원의 유사 법안은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또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상원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은 지난 6월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원에선 아직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얼마 후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신속한 의결이 점쳐졌지만 여전히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새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의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1년 넘게 소관상임위인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임기를 마친 한국 문재인 정부가 한국전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에 나온 이 법안은 지난해 30여 명의 의원이 지지 서명하면서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 내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한 데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고 종전선언을 촉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까지 종료돼 의회 내 관심과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나포된 푀블로 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은 지난해 초 발의된 이후 여전히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미 의회 내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입법 활동은 주로 중국 관련 법안과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원 양원의 조율을 거치고 있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대표적인데 상원의 관련 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돼 최종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경우 북한인권법이 오는 9월 만료되기 때문에 하반기 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는 미의회 117대 회기가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한 한 건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한 보건체계에 대해 연구한 경험이 있는 미국 보건 전문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승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에선 새로운 변이와 재유행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버트 버넨 미국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학 교수는 12일 VOA에 북한의 코로나 방역 승리선언은 사실과 소설, 희망사항이 한데 뒤섞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적에 대해 승리를 선언한 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버넨 교수는 북한의 이런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북한 주민들이 마주한 코로나 1차 유행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바이러스는 계속 잠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주민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의 재유행이나 변이를 겪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국경을 닫는 방식으로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재유행과 변이는 북한에서 앞으로 수년간 주기적인 질병으로 정착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백신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민들이 코로나에 특히 더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유행으로 일부 주민들 사이 생겨난 자연 면역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새로 출현한 변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효과만 가질 것이라고 버넴 교수는 관측했습니다. 버넴 교수는 과거 두 차례 직접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보건 체계를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북한 내 공중보건과 병원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며 북한이 처한 위험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일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영내에 유입되었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발생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 지난 5월 12일 이후 유지해온 최대 비상방역체계의 등급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존 스와츠버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전염병 백신학 교수와 로런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공중보건법 교수 등 보건 전문가들은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그 같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고스틴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고 검진 장비마저 부족한 북한에서 방역 승리를 선언한 점이 석연치 않다며 섣부른 선언이 오히려 주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would expect North Korea to be extraordinarily vulnerable. See, you know, major outbreak.
고스틴 교수는 북한은 백신이 없어 중국보다 훨씬 취약하며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입원, 사망, 그리고 잠재적으로 북한 보건 체계가 압도당하는 큰 유행이 다시 관측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올해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실망스러운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가 북한에게 위험이 아닌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잇단 미사일 발사를 지적하면서 한반도가 전례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Unfortunately, in the first seven months of 2022, North Korea has launched 31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 평화연합이 주최한 서밋 2022 리더십 컨퍼런스 행사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올 들어 7개월 만에 2017년 이후 가장 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3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핵화는 북한에게 최대 위험 요소가 아니라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is not the greatest risk for North Korea. It is the greatest opportunity.
그러면서 북한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해야 한다며 조속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공격과 도발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임 시절과 함께 시작한 대화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achieve that progress, it will be necessary to turn away from the path of aggressi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베 전 총리는 좋은 친구이자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회고하고 유가족과 일본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아베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과거 대통령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에 맞섰다고 주장했습니다.
Working closely with Prime Minister Abe. Under my administration, we restart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회담을 가진 지 올해로 4주년을 맞이했다며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미북 정상회담은 미북 관계의 새 시대가 도래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첫 회담에서 보여준 선의와 긍정, 희망의 정신을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구실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전례 없는 과잉 반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규탄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영내 안정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국과 타이완을 향해 계속되는 중국의 위협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도하는 캠벨 조정관은 12일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타이완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주변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12척이 넘는 군함으로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압박했으며 타이완과 펠로시 의장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리는 등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전례 없는 과잉 반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책임감 있고 꾸준하며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중국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세계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Our response to that behavior has been responsible, steady, and resolute.
캠벨 조정관은 중국군의 도발적 활동에 맞서 미국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호에 영내 주둔을 지시하고 지난 9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 군사훈련을 펼치는 등의 군사적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7개국 G7과 호주, 영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등도 공개 성명을 통해 중국의 우려를 표명하고 타이완과 미국의 동맹들의 지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주간 미국은 타이완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미국의 오랜 핵심 목표를 굳게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Throughout these past weeks, the United States has held firm to our long-standing key objectives.
그러면서 이는 영내와 국제안보,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며 앞으로도 계속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미국 정부는 미국의 타이완 지원을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대응에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침착하고 단호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 해협 상공과 바다에서의 운항을 포함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에서 계속 항해를 하며 항행의 자유에 대한 오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약속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타이완의 자주국방을 지원하고 타이완의 안보와 경제,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군사력이나 다른 형태의 강요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fulfill our commitments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That includes supporting Taiwan's self-defense and
또한 경제와 무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해 타이완과의 관계 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향후 발표할 경제 무역 협상에 대한 야심찬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은 중국 정부와 계속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중국이 폐쇄된 소통 창구를 다시 열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our One China policy, guided by the Taiwan Relations Act, the three joint communiques.
캠벨 조정관은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3개의 공동성명 사례, 그리고 6개의 보장 지침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타이완 양측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타이완 해협 양안의 차이점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 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우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도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도에 많은 비가 쏟아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농업 상황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한반도 중부지역에는 지난 7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는 8일부터 이틀간 300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평양도 8일 83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대동강물이 범람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시에는 7일 200mm가 넘는 비가 왔고 황해북도 송림시는 집중호우로 시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 1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1,456명에 달합니다. 또 주택가 상가 3,700여 동이 침수됐으며 가축 8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폭우 피해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폭우로 상당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농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피해가 아마 상당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내린 비 피해로 6대급 아마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평양 그 대동강 중하류하고 청천강 중하류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쪽이 이제 북한의 그 한마디로 말하면 곡창 지대거든요.
북한 당국은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10일 날씨 소식을 일면에 게재하면서 농업 생산은 국사 중에 최중대사라며 총돌격전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북한 환영 텔레비전도 농업 부분의 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해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는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북한의 전체 벼 재배 면적은 54만 4천 헥타르인데 이 중 황해남도는 14만 2천 헥타르로 전체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황해남도는 6월 말 집중호우를 겪은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농작물 소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사실은 그렇게 비가 많이 와야 되는 지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올해 농사는 거의 그쪽 지역에 비가 온 지역은 올해 농사에 거의 뭐 수확과 감모가 뭐 엄청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죠.
실제로 올해는 폭우가 아니더라도 농사가 잘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모내기가 늦었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5월 초에 모내기를 시작해 6월에는 모내기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12일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발표하고 방역을 위해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내기 노력 동원에 나서야 할 학생과 직장인, 군인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올해 극심한 봄가뭄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28mm로 평년의 27%밖에 안 됩니다. 비료 공급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모내기는 예년에 비해 보름에서 한 달가량 늦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올해 작황은 예년과 비슷하게 나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해마다 작황을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논면적, 반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작황이 나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인데 거기에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도 다 변수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름에 뭐 홍수라든지 초여름, 봄철과 초여름에 걸친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황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늘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저조한 작황에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항상 변수로, 그러니까 고정 변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469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생산량보다 29만 톤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한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8월에서 10월까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혹독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수확한 쌀과 옥수수, 즉 강냉이는 현재 거의 소비한 상황입니다. 6월에는 이모작 작물인 감자와 밀 그리고 보리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자는 6월부터 한 달 정도 소비하면 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두 달을 버텨야 하는데 식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 또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수십만 톤의 식량 지원을 받아 부족분을 메꿔왔습니다. 그러나 북중국경은 2년 이상 봉쇄돼 있고 유엔기구들은 대부분 평양에서 철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8월에서 10월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김영훈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단정기가 되죠. 이때가 8, 9, 10월달 이때가 상당히 그 식량이 항상 부족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8월 3일 현재 쌀값은 킬로그램당 7,100원으로 연초에 비해 45%나 올랐습니다. 또 노동자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먹는 옥수수, 강냉이는 3,200원으로 28%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식량 가격이 두세 가지 요인으로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로 중국으로부터 쌀과 밀가루 같은 식량 수입이 2년 이상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당국의 통제가 엄격해져 농촌에서 도시로 쌀과 옥수수가 유출되는 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장마당 등 개인 장사가 안 돼 주민들이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진 것도 한 원인입니다. 탈북민 조충희 씨는 가을에 햅쌀이 나올 때까지는 식량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상 최고로 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이 적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옥수수가 제대로 나올 때면 아직까지도 이제 한 달 정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벼도 이제 뭐 한 2개월 정도 더 있어야 나오는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대요.
북한 일반 노동자의 한 달 급여는 3-4천 원 수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식량난을 풀려면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수입을 하려면 달러화가 필요하니 수출부터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would say only if they can increase their exports.
북중 화물 열차는 올 1월 운행을 재개했으나 4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10년 안에 식량난을 완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는 그 같은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북과 함경도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 28도 예상됩니다. 진이주 아침 20도, 낮 30도, 부성 아침 21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 28도, 희천 아침 20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29도, 개성 아침 23도, 낮 30도, 사리원 아침 22도, 낮 28도, 신계 아침 22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2도, 낮 29도, 평강 아침 21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1도, 낮 27도, 청진 아침 19도, 낮 27도, 김책 아침 20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는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7도, 낮 24도, 김영권 아침 14도, 낮 22도, 삼지연 아침 12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BOE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 의회 의원 5명이 14일 타이완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은 이에 대응해 15일 타이완 해협에서 추가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베이에서 에드마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등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차이 총통과 미 의원들의 이날 면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타이완 해협의 긴장 완화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키 상원 의원이 이끄는 미 의회 의원 5명은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에 이어서 또다시 미국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한 데 대해 반발하며 15일 타이완 주변에서의 추가 군사훈련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인민해방군 동부정구 스이 대변인은 동부정구는 타이완섬 주변 해 공역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전투 대비 순찰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터키, 한국, 일본 등 42개 나라들이 1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군 병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와 그 주변,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즉각 군 병력과 미승인 인력을 철수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서 합법적인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들이 외부의 위협이나 가혹한 업무 환경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시설에 병사들과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며 안전과 안보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이 준수하기로 약속한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 내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이후 통신이 차단되고 방사능 탐지 센서가 훼손되는 등 방사능 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2만 3천 톤을 실은 선박 브레이브 커맨더호가 14일 에티오피아로 출항했습니다. 브레이브 커맨더호는 기아에 직면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유엔이 임차한 첫 선박으로 이날 우크라이나 오데사주의 유즈네 항구를 출항해 지부치에서 곡물을 하역할 예정입니다. 하역된 곡물들은 세계 식량 계획의 주관 아래 에티오피아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유엔이 기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5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흑해의 주요 곡물 수출항들을 차단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터키와 유엔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곡물 조달에 합의하면서 곡물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군부 쿠데타 이전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 고문에 대해서 15일 기존 형량 11년에 더해 6년의 징역형을 추가했습니다. 미얀마 법정은 이날 지위를 악용해 공유지를 시장가보다 싸게 임대하고 자선 목적의 기부금으로 주택을 건설한 혐의 등 4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수치 전 고문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치 전 고문의 형량은 총 17년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의 선고 직후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훈라인 최고사령관이 사면 형식으로 형기를 2년 줄였습니다. 수치 고문은 또 지난 1월 무전기 불법 수입과 수지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4월에는 부패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15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 전선이 만들어낸 강한 비구름대가 이날 북한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그리고 자강도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시와 평안남도 맹산군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북한 평안도에는 17일까지 5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그리고 황해도 지역에는 2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국에도 15일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뉴스 우택성입니다. 8월 16일 VOA 새벽 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